됐습니다. 불투명한 칼 말투보다는 두 살 먼저 태어나서 훨씬 더 오래 살았어요. 93살까지 살은 그렇게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92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할 말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는 많지만 신학 역사적으로 보면 칼 발트보다는 후대에 속합니다. 보다 진취적인 생각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시간적으로 뒤에 취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정환 선생 평생 불투만을 사랑하셔서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서정환 선생이 강의했으면 더불어 더 잘하실 거예요. 불투만에 대한 뭐 사사로운 작은 것도 하신 분입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칼 발트의 이야기를 잠깐 다시 더듬어 봅니다. 칼 발트는 스위스 중심이고 칼빈파입니다. 칼빈 장로교, 한국에는 뭐 조파 의식이 없지만 장로교회라는 말은 사상과는 상관없이 정치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캐돌이 성공회 영국교회로 말하죠. 캐톨릭 영국교회, 미국 감리교회는 감독 제도입니다. 감독이 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로교회, 전 세계적으로 칼빈파는 대부분 장로교입니다. 그것은 장로 중심의 제도입니다. 그것은 사상과는 상관없이 교회의 리더십이 제일 꼭대기에 있느냐, 중간층에 장로에 있느냐, 아니면 대체 교회에 있느냐, congregationalism, 회중교회라고 그러죠. 근데 미국에서 회중교회는 이 성공회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근데 침례교회가 교회의 팔레시로 보면은 회중교회입니다. 대체 교회 중심입니다. 따라서 디노미네이션, 교단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침례교회는 대교회가 독립된 교단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안수 줄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 안 나와도 됩니다. 그게 침례교회의 제도예요. 철저한 개교회 중심이죠. 그런데 침례교회도 지금은 신학교가 생겼고 신학교는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학교를 나와야 목사가 될 수 있다라고 법을 바꾸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가 이제는 자기네들의 전통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장로회라고 하는 것은 대표 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회중들의 대표를 선출하여 그 대표에게 교회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 장로회가 최고의 의결기구가 되는 시스템이 장로회입니다. 전 세계 모든 칼빈파가 장로교의 시스템을 따르느냐? 그건 아니에요. 일부는 감독제도를 그대로 따릅니다. 한국에서 예외적인 것이 아니었나 싶은데 평신도 장로가 말하자면 감독이 된 적이 있죠. 몇 년 전에 장로교회의 감독, 최고의 직에 있는 감독, 영어로는 비숍인데 장로교회에서는 총회장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비숍이라고 해요. 그게 보통은 성직자가 하는데 장로가 했죠. 장로교회의 개념은 장로가 성직자입니다. 장로는 성직자고 행정을 맡고 있는 장로와 성례전과 설교를 맡고 있는 장로로 구분될 뿐이고 계급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이것은 칼빈 자신이 법학도였고 장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은 목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장로교, 장로교 그러는 것은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한국의 영어 감리교라는 말은 감독이 치리하는 교회라는 말인데 감독은 있지만 감독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장로가 있고 장로 시스템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목사들이 당회장이라고 써붙인 게 너무나 근사해서 감리교회 목사들도 목사 사무실이라고 붙여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교회가 감리교회에서 당회는 교인총회를 의미하고 장로교회에서 당회는 장로회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나는 목사가 아니고 장로요. 그리고 감리교회 목사가 자기 계급을 깎아 내리는 거예요. 그래도 장로들 중에 내가 대단하다 그러고 싶어가지고 장로가 이렇거든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감리교회에 있는 사람인지 장로교회에 있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교회 제도는 크게 감독, 장로, 개척교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요즘은 적당히 이제 섞여지고 있죠. 그래서 칼빈파, 한국에서 말하는 장로교회는 칼빈파인데 칼 발트는 칼빈파고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루돌프 불투마는 루터입니다. 스위스에서 태어나면 칼빈파가 되고 독일에서 태어나면 루터파가 되고 프랑스에서 태어나면 카톨릭이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오늘 불투마니 신앙을 이야기할 때 나오겠지만 제일 역설하는 단어가 결단이라는 단어인데 제가 불투마니 여기에 계시면 물어보겠어요. 당신 루터파가 되고 싶어서 됐냐? 당신 언제 결단해서 예수 믿기로 했냐? 물어볼게. Maybe 그 사람들은 결단한 적이 없을 때 그냥 된 거라고요. 거저먹기로 도장터지로 내가 미국에 와서 많이 물어본다. 당신이 왜 크리스천이 됐냐? 대부분 같은 뭐 해방신학의 권위자 하버드 신학 뭐 교수 뭐 제가 만나서 물어본다. 당신 왜 예수 믿냐고. 저는 동양에서 왔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물어본다. 그러면 그런 질문을 별로 안 당해봤거든요. 한참 있다가 그냥 그렇게 됐어. 그러면 대부분이 그래요. 말로는 결단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결단이라는 단어에는 내가 어떤 여자랑 결혼할까, 어떤 잡을 가질까 뭐 이런 거는 결단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믿을지 말지 어느 귀신을 섬길지 그런 결단은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 정말로 신 앞에서의 결단이라는 것은 1965년 혹은 1980년 혹은 21세기에나 가야 심각한 얘기고 그 이전에 신학자들은 결단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우리 기독교 바깥에 있는 그런 역사, 그런 사람들을 식구로 가지고 있는 우리 동양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결단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루돌프 볼트만은 독일에서 태어났고 루터파입니다. 칼 발트는 칼빈파입니다. 그게 뭐가 다르냐? 캐톨릭 신학자가 신학을 쓰면 교회 성직자 성례전 통과하지 않고는 천당 못 간다. 그 얘기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방금 쫓겨나겠죠. 그런 것처럼 칼빈파가 신학책을 썼다 그러면 예정론이 들어갑니다. 죽이되든 밥이되든 예정론을 믿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이 통관장 다 한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늘 강조됩니다. 해석은 다르지만 예정론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는 예외가 없습니다. 루터파다. 그러면 해석은 다르지만 두 왕국론, 하나님의 오른손이 다스리는 사랑의 질서와 교회, 하나님의 왼손이 다스리는 정의의 질서와 국가, 이 두 개는 동시에 존재하지만 서로 다른 혼돈될 수 없는 질서다. 정치와 예배, 교회는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게 루터파의 사상입니다. 독일에서 히틀러가 섰을 때 불투만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불투만은 정통 루터파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칼발트도 신학교서, 독일에서 신학교서로 쫓겨나서 고향 스위스로 갔거든요. 칼발트도 쫓겨나고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도 독일에서 있다가 히틀러 때문에 쫓겨나가서 미국에 왔거든요. 그래서 잘난 사람들 다 쫓겨왔는데 그 잘난 불투만은 왜 안 쫓겨났냐? 수상하다. 철저한 루터파였기 때문에 불투만은 쫓겨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정치에 대해서 직접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정치인의 일이고 나는 신학자로서 기독교 트레디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그게 나의 고유한 짭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혼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루돌프 불트만은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라고 하는 특정 사람에 대하여서는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기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말부르크 대학에서 평생 교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에게 협조했느냐? 하이데거는 협조했습니다. 불투만은 협조한 건 아니에요. 루터파이기 때문에 왼손이 하는 일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섞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루터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솔라 피데. Only by faith alone, 신앙으로만, 혹은 by grace alone, 은총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솔라 피데, 오직 신앙으로라고 하는 것이 루터파의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그래서 두 왕국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안 하는 루터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정론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건 칼빈파가 아닙니다. 발트는 예정론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발트는 칼빈파니까 예정론을 믿기는 믿었지만 이건 정통 칼빈파에서 보면 예정론을 안 믿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예정론은 사람을 절반이 되는지 뭐 1대 100으로 되는지 모르지만 절반은 지옥으로 절반은 천국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정론의 핵심인데 말트는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온 인류의 저주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고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것을 상징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와 선택, 버림과 선택은 역사 속에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받아야 될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그것을 예수가 혼자 다 해결했습니다. 따라서 말로는 칼빈파이기 때문에 예정, 이중 예정이죠. 이중 예정을 믿었다라고 말하시는데 해석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집중, 예수 그리스도에게 컨센트레이션 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중 예정론을 아직도 믿고 있는 교인들은 한국에만 있어요. 다른 나라는 없다고 해요. 칼빈이 이중 예정론을 강조한 것은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개혁을 시작을 했고 칼빈은 그 뒤에 깃발을 들고 가서 스위스에서 베네바에서 큰 왕국을 만들었다. 루터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논리를 조금만 더 늘면 엿가락처럼 조금만 더 늘리면 은총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의 실질적인 내용은 은총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으면 루터에게서 믿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는 뭔가로 구원받으면 그 나머지는 뻔하잖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한테 선물 못 받은 거죠. 루터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까지 전개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칼빈은 루터의 논리를 전개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데 그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니까 예정되지 못한 사람만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밖에요. 따라서 칼빈은 루터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논리를 그냥 밀고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시대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캐도릭이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도, 캐도릭 입장에서 보면 교회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개신교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제도는 사람이 만든 거고 이 사람이 만든 제도와 인간이 그 교회의 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는 이 도덕적인 노력, 도덕적인 노력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개신교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이 캐도릭과 싸우기 위하여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중예정론이 나온 거예요. 칼빈이 처음부터 무슨 이중예정론을 주장하고 싶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중예정론이 칼빈 사회에서는 중요한 사상이 된 거고 1616년 도르트 회의에서도 칼빈파의 5대 강령, 그럴 때 이제 예정론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칼빈과 루터는 배경이 하나는 스위스의 칼빈파고, 발트와 불트만, 그리고 하나는 독일의 루터파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칼빈파의 칼 발트의 출발점은 1919년, 우리나라의 김희동립 선언문이 낭독되는 그 시간에 스위스 독일에서는 로마서 강해가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독일어권에 큰 충격을 줬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피엘 캐골이 말한 신과 인간의 질적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34년에 독일은 재빨리 1차 대전의 폐허 위에서 세계의 2차 대전을 꿈꾸고 있었던 히틀러가 나치스를 등에 업고 국가의 최고의 권좌에 올랐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히틀러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양심적인 사람들은 히틀러가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바르멘이라고 하는 동네에 모여서 신학 선언을 했는데 그야말로 칼빈적인 신학 선언이죠.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통치자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등장한 그 시간에 칼 발트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히틀러가 전체주의적인 절대권을 주장했으니까 그런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도전을 했고 그 뒤에 이어서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인간의 바이비의 영향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에게 모종의 가능성, 인간에게 어떤 희망을 아직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으면 선교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칼 발트는 그 1차 전쟁, 세계 1차 대전의 그 전쟁에 충격에 대한 그 기억을 그대로 간직하고 인간은 믿을 게 없다라고 하는 것. 인간에게서는 뭔가 건질만한 것이 없다라고 한 것. 인간에게는 긍정적인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동료 신학자에게 단연하게 아니요 선언을 했죠. 그래서 칼 발트는 한편으로는 가이지와 싸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캐도릭과 싸웠습니다. 가이지와 캐도릭의 공통점은 인간과 신의 연속성의 가능성 쪽으로 신학이 가고 있었습니다. 캐도릭은 중세 사상으로부터 자연 그리고 인간의 이성,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고 이것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쪽으로 계속 갔고, 19세기 자유주의는 인간의 위대한 해방을 선언하면서 인간이, 인간과 인간의 문명이 계속 진보 발전해 간다면 인간의 손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할 거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낙관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캐도릭 용어로 말하면 아날로기아 엔티스, Analogy of Being, 존재의 유지라는 말인데, 하나님과 세상 사물들은 존재의 그 캐테고리, 범주가 수준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닥다리가 이 야곱의 그 베델처럼 밑에서부터 하늘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데, 칼 발트는 그런 사다리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서 불사다리를 타고 선녀가 내려오는 길은 있지만 인간이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 그건 없다 이거예요. 올라가는 길을 알트는 종교라고 그랬고 내려오는 길을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self-revelation,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폭로하고 드러내놓고 노출시키기까지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 발트는 하나님의 계시,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하지 않은 그 어떠한 것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칼 발트를 따르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없죠. 당연히 없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 대하여 배타적인 생각을 칼 발트는 매우 고집을 굉장히 강력하게 했습니다. 볼트만은 같은 시대의 사람이고 한때의 칼 발트와 같은 그 Between the Times라고 하는 중간 시대라고 하는 신학 저널을 통하여 같은 신학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트만은 자유주의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칼 발트는 자유주의를 정면으로 거부했지만 볼트만은 자유주의에 대하여 비판하면서도 그것을 계승하는 쪽으로 신학을 해나갔습니다. 칼 발트는 도시신학자라면 불트만은 성서신학자입니다. 뭐 그런 것도 차이가 난다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트만은 성서신학자지만 오늘날의 성서신학자와는 달리 도시신학적인 글들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오늘날의 성서신학자들은 자기네들을 신학자라고 부르지 않고 역사가라고 부릅니다. 한국에 가면 숭실대학에 성문학과가 있습니다. 신학은 문학? 가라 그런 겁니다. 거룩한 문학을 연구하는 거다. 그 말이 아마 좋을는지 모른다. 오늘날의 성서학자들은 신앙의 눈으로 성서를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서를 역사의 산물로 보고 고고학적인 문헌 연구 자세로 한다. 그 점에서 볼트만은 엄청나게 다른다. 볼트만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목사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졌고 성서가 신앙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불트만은 일생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학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성서라고 하는 고문헌을 연구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성서학자이긴 하지만 조직신학적인 글들을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조직신학자의 핵심은 언제나 현재였습니다. 그냥 성서학자들, 오늘날의 성서학자들은 고문헌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불트만은 고문헌이 왜 지금 읽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소위 그것을 해석학적 질문이라 그럽니다. 과거와 현재를 다리 놓는다라는 말이죠. 해석학이라는 말 그 자체는 해석, 그러면 이제 theory of interpretation이라는 말인데 그건 말이고 해석학이라는 말은 고문헌이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왜 주는지 그 이론을 연구하는 겁니다. 고문헌이 현대인들에게 의미를 줄 수 있는 이론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본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고문헌인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불변한 계시의 기록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나 구원의 진리를 증거해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해석학에서는 그건 as if nothing입니다. 그건 이론의 후보에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해석학이란 말 자체는 과거와 오늘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적인 단절 그 시대의 문화와 지금의 문화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문화적인 갭 이것이 심각하다는 걸 아는 사람만 해석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해석은 theory of interpretation이지만 그 단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역사의식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절대다수의 한국 목사님들은 과거의 이야기를 현대인들이 왜 읽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면 그 질문 자체가 그러려면 너 교회 뭐하러 왔어? 그러는 거예요. 과거와 오늘이라고 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 이게 하느님은 영원 불변한데 우주에 올라가 봐라. 지구의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같은 공간에 있는 거고 하느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따라서 과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해석학적 질문. 이라는 말을 처음부터 인정을 안 하는데 그게 근본지로 칼 발트는 almost 그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역사적이라는 것을 칼 발트가 잘 알고 있었지만 다이지가 그쪽으로 많이 간 거죠. 초역사적인 쪽으로 계속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비판할 게 아닌 거예요. 복종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제 많이 갔죠. 근데 볼트만도 한때 칼 발트와 같은 신학 운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인 차이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하다.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 얘기를 안 하고 사람 얘기만 했다. 뭐 이런 비판을 칼 발트와 공감하면서 많이 수용을 했는데 그러나 불트만은 다른 쪽으로 갑니다. 불트만은 그 연고로 보면 발트보다 두 살 먼저 태어났고 목사의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났고 신학사상에 있어서 평생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고 딴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물론 사상이 일관성 있게 발전을 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중간에 왔다 갔다 한 것도 없고 가장 전형적인 독일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12년에 신학성서 교수직을 말부르에서 시작을 하고 일시 다른 학교에 갔다가 다시 그 학교로 돌아와서 평생 그 학교에만 있다가 리타이어하고 리타이어한 후에도 계속해서 공부를 많이 했죠. 1921년에 최초의 중요한 신학 다툼이 발표됩니다. 1921년이라는 게 칼 발트가 난리치고 전 세계에서 그 마이클 잭슨처럼 서치라이트를 받은 지 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1919년에 칼 발트가 사람 별 볼일 없다. 이거 바퀴벌레 같은 거다. 먼지만도 못하다. 라고 한 그 2년 후에 1921년에 루돌프 볼트만은 자유주의자들이 해오던 작업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이 칼 발트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관심 갖게 하고 그쪽으로 다시 연구할 수 있게 하는 또 한 번의 역사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이 1921년에 이렇게 사회주의적인 이야기를 조금은 수정했지만 그거를 그 작업을 계속했는데 이것이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받게 됐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칼 발트도 몰렸다 그래. 말하자면 이게 불투만을 배신한 건데 이게 동지를 배신하고 성서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를 한 거예요. 이게 공간복음 전승사 폼 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불투만이 자기 선생님들에게서 배운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서는 네 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서로 다르냐 하는 게 늘 문제라고요. 근데 폼 크리티시즘 양식사 폼 크리티시즘이라는데 원래 독일어는 History of Form, Critique of the History of 문학 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History라는 말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양식 비평이 아니라 양식 사 비평이래야 옳은 겁니다. 옳게는. 영어에서는 그냥 기니까 폼 크리틱이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이렇게 단행본처럼 책으로 되어 있었지만 성서는 본래 여러 개의 토막 이야기가 저절로 굴러다니고 있었는데 그것을 오럴 트레디션의 시기라고 합니다. 구두 전승 시기. 트레디션을 우리 바깥에는 전통이라고 하는데 신학자들도 전승이라고 해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 바깥에서는 법률이라고 하는데 또 교회에서는 율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좀 고상해 보여요. 어쨌든. 이 트레디션을 이 학문에서는 전승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어쨌든 전통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게 토막토막 말로 되어 있다고. 그걸 외우기 쉽게 되어 있어요. 이야기 스토리로 되어 있거나 정구처럼 뭐 이웃을 사랑하라 뭐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렇게 정구로 되어 있거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처럼 이렇게 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누가 하더라도 이게 비슷하다고 해요. 우리 어려서부터 들은 그 할머니들에게 들은 옛날 얘기 떠들고 비슷하고 그게 스토리이기 때문에 외우기 쉽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구전인데 이런 것들의 문학적인 양식이 독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누군가가 이걸 구슬을 깼어요. 깼는데 잘 보면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 깼는지 이거 보면 보여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 해본 사람 여기 계시죠? 학생들 페이퍼 컨닝한 거 보면 이게 오리지널이 누구고 베낀 게 어딘 건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설명하기 어려운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비슷한 거 이렇게 베끼면 잘 보면서 어떤 경우는 틀린 거를 베낀 거 맞는 거를 베낀 게 아니라 틀린 거를 베낀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알 수가 있고 똑같은 것도 서울신문 논조하고 조선일보 논조하고 동아일보 논조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짜집기를 해서 이게 신문인가 그리고 내놔도 여러분 약간의 센스만 있으면 이렇게 잘 보면 야 이거 앞에하고 뒤에 약간 논조가 틀리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성경이 외래어로 돼 있고 남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읽을 생각을 처음부터 안 해서 그렇지 그거 보면 그냥 보여요. 왜 이게 논조가 다르냐 이게 보인다고. 학자들은 이게 네 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책에서도 예수님이 뭐 예루살렘에 간다 그랬다가 안 간다 그랬다가 뭐 이게 논조가 좀 틀리다고 해요. 그런 거를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각자 독립된 자료가 일정한 폼을 가지고 있었고 그 폼이 원래는 in living 이라 그러는데 situation of life 그런 거죠. 이 각각의 유닛가 그걸 폼이라 그래요. 그것이 본래의 어떤 삶의 정황 life situation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얘기를 만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들잖아요. 뭐 선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할 때는 이 기독교인들이 지네들끼리 달랐다 그러니까 야, 그래서 되냐. 이 사마리아인 앉아서 배워라. 뭐, 이제 등등의 이야기가 다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요것만 둥실둥실 떠들어다니고, 그것이 먼 훗날에 교회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위해서 누군가 또 갖다 깼다고요. 학자들은 그거를 연구한 거예요. 아하, 이게 서로 다른 토막 이야기였고, 요 중간에 누가 시멘트를 가지고 이게 연결했구나. 그, 생각해가지고 설명, 그게 글자가 얼마 돼요? 한국에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야, 너네들 왜 맨날 그거 들고 다니냐고, 애우면 안 되냐? 어, 애우면 안 되지. 이거는 맨날 봐야 돼. 육법전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 그 다 외워버리지. 왜 맨날 들고 다니냐? 우리는 연구를 참 많이 하거든요.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많이 연구, 엄청나게 연구, 메시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고, 여기에는 뭐고, 이게 시멘트 원료가 뭐고, 다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독립된 거라, 여러분. 비유, 기적 이야기,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 헤게모니 쟁탈전, 이런 이야기들이 기죽박수 섞여 있는데, 그거를 낱낱이 분석하고, 그 다음에는 그 낱낱이 이게 원래 어떤 상황에서 나왔겠느냐. 예를 들면, 교회 가면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써붙였거든요. 그게 한국에서는 그냥 욕심쟁이들, 로버트 슐러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인 것처럼 이렇게 써붙였다고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냐. 근데 성경이 잘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야, 이혼하면 안 돼. 나 이혼하면 천당 못 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를 아마 마누라고 사귀고 안 들어드렸지. 베드로가 가만히 있다가, 야, 그래가지고 어떤 놈이 천당 가겠냐? 예수님 그 순간에 살짝 들은 거예요. 야, 너 네 마음대로 되냐, 천당? 하나님, 할라 그래야 하는 거지, 네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 이제 우리 실력으로는 천당 못 가요. 그 컨텍스가 그럼 그런 데는 나온 거예요. 그 남자들 속에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잘 보면, 그게 원래의 라이프 시츄에이션이 뭔지 이렇게 들춰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상상력으로, 그거를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자료의 라이프 시츄에이션이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에 따라서 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도 이것이 복종에 대한 이야기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봉사하는 것보다는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요즘 여자들이 등장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여자도 남자와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지 여자는 부엌으로만 뭐냐 그 잘못된 거다라는 도전이라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게 본래 컨텍스트가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누가 무덤에 가보고 이게 예수님이 일어났냐 아니냐 그걸 사실 확인의 이야기를 보거든요. 근데 성경 전문가들은 그 사실 확인하고 아무 상관없고 무덤에는 아무도 안 갔어요. 무덤 요즘 학자들 보면 무덤도 없는데 뭐 가긴 어디로 가요. 무덤에는 간 것도 없고 가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30년 후인데 무슨 무덤이 있어요. 30년 40년 후인데 무덤에 가긴 뭐가요. 무덤에는 안 가고 그럼 어디로 가냐. 누가 키가 더 크냐. 제자들이 내기를 했는데 각자 자기 교회의 선생님이 무덤에 자리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나가지 나도 무덤에 갔다 왔다. 너 언제 갔다 왔냐? 야, 무덤에 가면 하나님하고 직접 만났다. 언제 만났냐? 그건 비밀이다 이게. 증인이 없어요. 그러나 다 그런 얘기라고요. 그런 얘기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이 폼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독립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폼을 자리를 찾아봐야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알아요. 그래서 한국말도 덥다 덥다 그러는 얘기 글로 쓰는 거 다 똑같아요. A도 덥다 B도 덥다. 근데 어떤 사람이 덥다 덥다 하는데 그거는 그 문간에서 있는 사람 보고 야 덥다 덥다 문 열어란 말이거든요. 그 덥다 덥다라는 말이 말은 똑같은데 컨텍스트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있는 많은 토막극의 이야기가 이게 진상이 뭐냐는지 오병이어의 뭐 기적 이야기도 그렇고 다 맞는 이 이야기가 소위 컨텍스트라고 그러죠. 텍스트, 텍스트와 함께 있는 맥락 그게 삶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트만의 스승 헬만 궁켈 같은 사람이 종교사학파 시스터리브 릴리전 스쿨 그 사람들이 다른 문헌을 보면서 이게 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게 된 건데 말투가 아주 난리 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빌고 들어야지 뭘 그거를 크리틱 딱 봐서 뭐 나오는 게 뭐냐 말투가 난리 쳐가지고 사람들이 안 할 줄 알았는데 2년 후에 부트만이 언제 연구를 했는지 이따만한 책을 공간보금서를 쫙 준비해가지고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오늘날 눈에도 설교하는 그건 전부 다 컨텍스트에 안 맞는 헛소리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2년이라는 짧은 시기에 상황을 바꾼 거예요. 물론 빨트의 제자들, 빨트 운동도 계속 됐지만 그 2년 사이에 끊어졌던 자유주의의 흐름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빠른 변화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 빨트 자신도 놀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완전히 모든 청중들이 자기만 모르고 있는 줄 아는데 또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form criticism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김재준 목사님, 박형영 목사님이 갈라진 것도 소위 역사 비판 때문에 갈라진 건데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form criticism 같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설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 그걸 하려면 공부를 좀 해야 설교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립니다. 그래서 이 성서를 이렇게 크리틱하고 다 쪼개고 무슨 이게 통째로 하나님이 다 계시해서 다 받아들인 건데 이게 돌아다니던 걸 누군가가 후대해서 이거 깼다. 이 이야기 자체가 근본주의자들 입장에서 어떤 굉장히 도전적인 거죠. 그래서 끊어졌던 자유주의의 강물을 다시 흐르게 한 결정적인 작품이 소위 공간보금 전승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들이 했던 양식사, 그러니까 문학 양식이라는 말입니다. 뭐 형식사라고 그러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양식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아마 이거 일본 사람들이 쓸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문 용어는 다 일본 거를 보고 베낀다. 뭐 물리학이고 의학이고 화학이고 뭐 신학이고 철학이고 다. 근데 이건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해외에서 번역되는 책들을 자기 나라 말로 각각 번역을 한다. 그리고 그 번역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문적인 단어를 한자로 표기한다. 우리보다 머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번역을 할 때 그 사람들의 거를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용어가 같아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좀 더 부지런하면 우리가 말을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쓰는 말 다르고 일반 문학에 쓰는 단어 다르고 또 신학 전문가들이 쓰는 단어 이게 단어가 딱 똑같아요. 그냥 form 그러면 다 양식이라고 그 형식이란 말이에요 다. 근데 여기 오면 양식이 되는데 이게 무슨 다른 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 그 뺏겨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말부르크 대학에 있으면서 불트만이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전 하이데거 책도 보긴 봤는데요. 그 하이데거 전문가 교수하고도 공부를 해봤는데 저는 생리에 안 맞아요. 이게 불트만의 글은 읽으면 수학 공식 가서 선명한데 마틴 하이데거의 글은 스님의 글을 읽는 것 같아요. 하이데거는 평생 공포와 불안에 떨면서 비행기 타면 떨어질까 걱정이 됐는데 죽기 전에 한 번인가 뭐 비행기를 탔다 그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겁나는 젠 부디스트 같은 시적인, 좋게 말하면 시적인 글을 쓰는 철학자인데 한 5년 동안 같은 대학에서 강의를 같이 했습니다. 그 동안에 둘은 서로 많은 걸 배웠어요. 하이데거는 신학자인 불트만에게서 인간을 이해하는 데는 랭귀지, 언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틴 하이데거는 그의 유명한 책 1927년에 나온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 뭐 부르의 명조라고 할 수 있는 책 현대 심리학도 다 여기서 나오는데 이 책에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자기간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은 불트만에게서 배운 거죠. 신학자들이라는 게 창세기 처음부터 다 말로 시작해서 말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 하이데거하고 불투만이 같이 지내는 동안에 불투만의 신학은 본래 자기가 가려고 했던 그 실존주의, 거기에는 피엘체벌의 실존주의에 주로 의존을 했는데, 하이데거를 만나서 하이데거와 서로 교류하면서 소위 다자인 아날리시스, 한국말로는 현존이라고 하는데, 이 현존 분석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볼트만에게는 결정적인 큰 영향을 줬습니다. 1927년에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그 책이 꽤 두꺼운데, 존재에 대해서는 열심히 얘기했는데, being and time, 인데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별로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죽을 짓기 직전에 얼마 전에 거꾸로 time and being. 그래서 시간에 대한 얘기를 이 제목을 바꿔가지고 쬐끔 얘기하다가 서평을 써놨습니다. 가장 보실 사람들은 말을 만드는 좀 천재들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까지는 의미가 없던 영어에서는 being이라는 단어와 existence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 그것을 전혀 다른 단어로 만든 것이 바로 볼트만과 하이데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926년에 볼트만이 또 다른 중요한 책을 썼는데 그것이 예수라는 책인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은 무슨 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말하자면 설교자죠. 볼트만에게 있어서는 설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설교를 하셨다라고 하는 게 다른 신학자들이 보는 그 신이라는 단어는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를 한 거고 설교를 해서 뭐라느냐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경고 전달을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내가 본 천국 그래가지고 하늘나라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스위든북 같은 스웨덴의 신비주의자는 자기가 하늘나라를 방문하면서 하늘나라가 어떻게 생겼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분이 쓴 그 천국 여행 보면 재미있는데 하나님은 뭐 구질구질하게 오는 사람 이렇게 심판을 안 한대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쁜 녀석들은 그 이상한데 어두컴컴하고 피비린내나고 뭐 그런 더러운 곳에 가야 편안하다 그러니까 지도 알아서 거기도 가고 양민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화고 밝고 좋고 꽃들이 피어있고 그런 데 가면 또 거기가 편안하다 그러고 가더래요. 그래서 스위든북이라고 하는 신비주의자가 그 천국을 방문한 거에 보면은 천국은 정말 지옥은 없고 다 천국이더라고요. 깡패에게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억울하게 살던 사람에게도 좋은 것을 주시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게 천당과 지옥이지만 다 저저울 대로 간대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뭔가 객관적인 인포메이션,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볼트만은 어떻게 보면 아까 성서를 얘기하면서 form criticism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비유 혹은 뭐 연설 혹은 기적 이야기 뭐 이렇게 어떤 이야기의 패배고리를 잘 알아야 그 이야기의 토막의 성격을 알아야 이 이야기를 알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것에서도 폼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볼트만에게서는 이게 예수님이 뭘 했다라는 그 내용보다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느냐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른,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해하는 바에는 예수님은 사랑을 얘기했다. 뭐 이런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불투만에서는 그런, 이거는 내용에 해당하잖아요? 이 실존주의자 불투만의 신학으로는 예수님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소크라테스처럼 하신 거예요. 너 자신이 되라, 이게. 어떤 내 자신이 되냐? 네가 알아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form 그러면 껍데기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외투예요. 근데 이게 아마 실학 불투만의 실학은 싫어하는데 히라베 고대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걸까요? 폼이라는 게 아리스토텔의 철학에서 보면 폼은 사람과 강아지는 똑같은데 이게 껍데기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뜯어낼 때 이게 다른 모양을 뜯어내가지고 어떤 건 강아지가 되고 어떤 건 말이 되고 어떤 건 소가 된 거지 뭐 훅 불어넣고 안 불어넣고 혹이 다른 게 아니고 껍데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폼이라는 게 내용을 성격을 결정짓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식 그러면 외피 포장만 생각했던 삼식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폼은 대체점을 구성하는 요소라고요. 그래서 이게 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문학에 있어서 폼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독교인들은 늘 그분은 사랑을 얘기했다. 이웃사랑을 얘기했다. 근데 이게 도덕적으로 간다고. 근데 볼트만은 그게 아니에요. 실존. 이게 쉽게 말하면 너 자신이 되라 이게. 그 한 번 되면 되느냐? 미국에서 보면은 뭐 빌리어는 번하게 문장 거듭나라. 불트만은 거듭난다가 아니라 계속 해서 거듭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라고 합니다. 한번 거듭나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거듭나는 그런 자세로 살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트만은 예수님이 설교하셨다라는 게 중요하고 설교 내용이 뭐냐 물으면 그건 벌써 다이지로 가는 거예요. 다이지에는 예수님은 샘플이라고요. 샘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경건주의자들 그러고 예수님의 도덕적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불트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리 가면 넌 이리 가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너 자신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같은 점이 있다면 자기 자신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만나는 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실전이란 말을 조금씩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41년에 중국에서 책을 많이 썼는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불트만 신학에서 세 가지 책 1921년에 공간복음 전승사 그다음 1926년에 예수라는 책 결단을 촉구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모범을 준 거는 나를 따라오라도 아니에요. 1941년에는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1941년에는 신화론 소위 탈신화화 혹은 비신화화, 디미톨로자이제이션 그런 글을 발표해서 불트만의 신학을 어디로 가는지 확실하게 정했고 거기에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불트만 두고 보자 그랬더니 이게 정말 보이네 그러면서 욕을 바가지로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더 욕을 하기 시작해요. 1941년에 탈신화화 혹은 비신화화, 근데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은 탈신화화입니다. 신화를 벗기는 작업. 근데 이거는 불트만이 단어를 잘못 쓴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불트만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성서에 대한 이 question. 실존론적 해석이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네가티브하게 표현하면 신화를 벗긴다라는 거죠. 루터의 신학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사실은 위험하고 잘못된 말이에요. 은총으로 구원받는다. 목사님들이 청년들이 교회 일찍 와가지고 말을 청소하고 동도치고 그러면 그 학생 신앙이 좋네. 당신 목사 되게. 그 믿음 좋다 그러죠? 그거는 노동이에요. 행동이라고 해요. 루터의 단어로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사실 은총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절반이, 표현이 잘못된 거죠. 그런 것처럼 불트만에게 있어서 1941년에 쓴 책은 불트만의 신학의 성격을 결정적으로 드러내준 좋은 작품이긴 한데 학문적으로는 그러나 그래서 듣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성경의 옷을 벗긴다, 뭐 성경을 알몸으로 본다, 성경 비판만 해도 난리인데 성경에 무슨 이상한 군더더기가 있고 이걸 벗겨낸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이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충격을 굉장히 받아가지고 난리를 친 거죠. 근데 실제로는 성서에 대한 실존론적 이해 그런 겁니다. 이제 불투만의 신학은 이 중요한 단어 몇 가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단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결심에 그가 말한 소위 인간은 실존이다라고 하는 건데 인간 가장 혹은 실존인데 이 실존 실존도 뭐 우리 아마 이거 일본 번역일 거예요. 실제로 존재한다 그런 말인데 번역이 제대로 안 된 거죠. 불투만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실존이에요. 그래서 실존주의라 그러는데 불투만은 칼 발투와 마찬가지로 1차 세계대전의 충격 때문에 자유주의에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자유주의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과 인간을 혼돈하는 거예요. 인간이 다 되면 신 비슷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릴라가 잘 되는 사람이 되듯이 사람들이 어떻게 잘 되는 신이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신과 인간의 연속성 이것이 1차 대전 때 크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불투만도 신학의 고유한 주제는 신이어야 한다라는 대원칙에는 공감대가 발투와 마찬가지로 상승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발투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불투만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당신의 목소리를 알아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꾸 말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속에 포인트를 준 거예요. 하나님 하는 사람도 결국은 사람이 그 얘기 하는 거고, 사람 위에서 그 얘기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 쪽에다 포커스를 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발투와 불투만은 같은 시대에, 같은 데서 신학을 했으면 그 사람의 관심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포엘바하가 한 말, 신학은 인간학이다. 라는 말이, 칼, 발투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불투만은 받아들인 거죠. 포엘바하의 사상적인, 칼 마크스의 사상적인 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세겔의 후배가 포엘바하라는 사람인데, 포엘바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다 그거는 인간들의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천당에 가면 뭐 먹을 것이 많다, 입을 것이 많다, 그건 배고픈 사람들의 얘기다, 이게. 천당에 가면 다이어트 식품이냐?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지금은. 그 헬스클럽이냐 이렇게 물을 거야. 뭐 입을 거 먹을 거 많다 그러면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 그거 안 가도 되는 거 이거 여기가 천당이죠. 천당에 대한 이야기 뭐 하나님이 뭐 팔뚝이 굵다 뭐 하나님이 힘이 세다 이런 건 다 약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다 뭔가 하나님 왔다 그래서 하는 건 다 사람 얘기다 라는 게 마크스의 사상적인 형님이라고 해서 포엘바하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에 대한 이야기 신학은 인간학 사람 얘기다 그 나쁜 뜻으로 쓴 거예요. 근데 불투만은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신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든지 인간들이 해야 한다면, 할 수 있다면, 사람부터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는 신 이야기는 만약에 가상을 해서 신들이 모여서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을. 그거와 사람들이 모여서 신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 그 넌센스. 우린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들었던, 만약에 인간의 눈도 너무 작은 거, 너무 큰 거 못 보잖아요. 귀도 이 주파수가 너무 높은 거 못 들잖아요. 일정한 한계가 있어요. 지구가 지금 빠른 속도로 돌고 있을 때 굉장히 시끄러울 텐데 우리가 귀에 안 들린다고요. 이 공기 때문에 유닝 소리나 시끄럽으면 안 들리는 거네. 일정한 한계 내에서는 사람의 감각 기관이 이제 닫힌 거예요. 여러분 라디오나 마찬가지. 일정한 단파만 우리가 이게 주파수만 이게 터치가 된다. 그런 것처럼 신들이 신들을 보는 것, 개미들이 신을 보는 건 다 틀려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다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러려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주파수,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들을 보면 여기에다가 대고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할지 감이 잡힌다. 시기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시기에 카라너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라지, 캐톨릭 신학자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은 실존주의 신학, 캐톨릭 신학자인데 카라너는 그거를 쉬운 말로 그 열쇠 구멍 이론이라고 하겠지. 하나님은 열쇠가 이게. 근데 열쇠는 우리는 없어요. 키는 없어요. 근데 열쇠가 어떻게 생기는지 잘 모르지만 그 열쇠 구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그거 여기에 맞는 거, 이 문을 열쇠는 열쇠 여기에 맞는 거는 보면 안다 이게. 하나님이 누군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사람이라는 게 요만한 주파수 안에서만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웃고 즐긴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이 이게 뻔하다 이게. 여기에 맞을 거다. 그래서 볼트만은 인간의 얘기가 신의 얘기고 신의 얘기가 인간의 얘기라는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귀를 보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안다. 그래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인간에 대해서 쫙 분석해놨어요. 근데 그것이 성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살면 나쁜 거고 이렇게 살면 좋은 거다. 말하자면 심리학으로 말하면 이런 것은 병적인 거고 이런 것은 건강하다.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보통 과학자라는 것은 소위 value judgment를 안 해요. A라는 나무는 이렇고 B라는 나무는 이렇다. 바람쥐는 이렇고 코끼리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지. 동물학자가 바람쥐를 키우지 말고 코끼리를 키워라. 바람쥐가 더 가치 있다. 그런 얘기는 안 한다. 과학자들은 있는 그대로 연구만 한다. 그러나 이 철학자들이 한 이야기는 요렇게 살면은 이건 나쁜 거고 요런 것이 보다 인간적이다. 마틴 하이데거는 철학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하이데거는 자기는 종교에 관심이 없다. 자기는 그런 관심이 없다는데 불트만이 옆에서 가만 보니까 너는 관심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너는 다 하고 있다. 이게.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경을 푸는 거예요. 이 카을 아느라고 하는 신학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신도 아니고 알 수도 없고 인간들을 보면서 한다. 이게. 그래서 불투만에 있어서 신학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건 인간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것은 인간학이 신학의 전부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들려진 경험한 신에 대한 이야기가 신학의 주제이기 때문에 인간을 통과하지 않고는 신학에 대해서는 직접 말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슈라이마하를 보고 슈라이마하는 감정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슈라이마하 보고 주관주의다. 불투만 보고도 이건 인간 중심주의고 개인주의다. 그러는데 불투만은 할 말이 있는데 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지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끝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그 이야기의 끝은 신에 대한 이야기로 된다. 왜냐하면 나중에 신화를 설명할 때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불투만에서 인간의 출발점은 칼 발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이에요. 근데 저는 이 독일의 실존주의가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독일 사람들이 익지스텐스라고 할 때는 영어에서 쓰는 것과는 달리 영어에서는 뭐 강아지 익지스텐스, 하나님의 익지스텐스, 다 존재하는 건 다 익지스텐스인데 독일에서는 이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사람만이 실존이라는 단어를 써요. 따라서 실존은 being이라는 단어와는 달리 사람의 존재 방식, 사람은 다른 동물, 식물과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being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existence라는 단어를 쓴다.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미국 사람들은 인격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그 인격이라는 단어도 existence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다른 대상물들은 이걸 이렇게 보면 알아요. 쪼개보면 알아요. 근데 사람은 내가 말하기 전에는 몰라요. 내가 왜 여기 왔다라고 말하기 전에는 이게 간첩인지, 공부하러 왔는지, 놀러 왔는지, 그냥 쉬러 왔는지, 알 대단히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for hand and height. 사람은 다른 object, 대상물과는 달라서 이상한 물건을 해요. 뭐, 우리나라 말로 있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있어. 모르는 거예요, 말하기까지는. 사람, 그게 독일 사람들이 이해하는 인격이라는 존재를 이 실존주의자들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대상화 될 수 없는 존재. 만나서 대화해야만 파악할 수 있는 존재. 그것보다 더 특수한 경우가 신이에요. 신은 여기다 갖다 놓고 엑셀 찍고 뭐 분석해서 떠올려 달고 그래서 아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대상적으로 객관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않느냐라고 자꾸만 질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한단가는 어디엔가 하나님의 의자도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상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느낌으로 내가 만났을 때만 알고 이렇게 거울로 보듯이 대상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외계로 나가기 전에 지구에 증거가 있다는 거는 자꾸 들어서는 알지만 경험은 못하잖아요. 그럼 미끄러지면 알죠. 하나님도 안 계시면 알아요. 우리 집에 재난이 났든지 내가 인생이 살고 싶든지 싶지 않든지 뭐 이렇게 재난이 나면은 아는데 있으면은 몰라요. 그래서 하이데거의 말은 absence,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부재를 통하여 presence, 현존을 간접적으로 안다. 여기 갑자기 이제 중력이 딱 없어져서 이게 의자가 흔들흔들 한다든가 뭐 그러면 어 지금까지는 있었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 이렇게 보고 어 여기에 있네 이렇게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이라는 단어가 이미 인간은 대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고 신도 대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을 연구하는 간접적인 방법 위에는 신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불트만이 인간을 연구하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도 아닙니다. 그럼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특별하냐? Existence라는 말로는 standing out이라는 말입니다. 그 단어, 그 영어, 그 라틴어 그 뜻은 그 말은 나는 늘 바람둥이 같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는 늘 현 소재를, 나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이상한 동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성격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자기 초월의 욕구, 충동, 본능, 희망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있는데 이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나는 나를 벗어난다. 그런 이상한 충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뭐 실존주의자들이 개개나 세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지만 굉장히 건방진 거죠. 요즘 시대 보면 굉장히 건방진 거지만 적어도 인간은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existence. 그래서 이 unstable하고 자기를 늘 바깥으로 외출하려고 하는 이런 충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안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늘 내가 어디다가 값을 내려야 될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결단을 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decision making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몇 사람이나 구원받겠어요? 그러니까 불투만이 나중에 얘기 다 해놓고 은총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걱정이 되는데 불투만은 철저한 루토파예요. 하이데거는 인텔리전스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데 불투만은 하나까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건 아직 그거 한 가지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학자들이 후배들이 불투만 욕을 다 하기로 하죠. 근데 불투만은 그 전에는 철저하게 루터파였습니다. 인간은 결코 완성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외출하고 싶은 이상한 본능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존재하고 안정,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은 결단을 통해서만 그때만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신학 강의를 하면은 사람들은 다 그 ambiguity, 그 불확실성, uncertainty는 언제, 어디서 오느냐, 뭐, 해답이 없느냐. 해답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지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많은데 내가 누구랑 결혼할 거냐. 결혼하고 나야 그게 끝나는 거지, 뭐, 미리 어떻게 알아야 살아봐야 하는 거지. 그때만. 누구를 선택하려고 마음먹은 그때만. 잠시 순간적으로 안정이 있고 또 살아보면 또 후회되고 또 딴 길로 끊임없이 인간은 그렇게 돈다. 그래서 existence라는 건 외출 중 그런 말. 늘 문 열고 문을 절반쯤 열고 나갔다 나왔던 그런 게 실존이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실존적이라는 단어는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인간이 결단할 때 쓰는 말입니다. 실존적이라는 말은 내 삶 전체에 연관된다 그런 말. 신앙은 실존적이다 그렇게 말하면 신앙은 지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내 부분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내 전체에 관련된 거고 플러스 양적으로 말하면 전체고 플러스 이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도 있지만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실존적이란 말이고 성서에 대한 실존론적 해석 그 말을 씁니다. 실존론적 해석 그것이 불투만이 하려고 했던 신학의 작업에 비신화화 해야 된다는 말인데 실존론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성서에 대하여 가능한 객관적인 예적. 즉, 논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연구예요. 그것 말고 실존적, 그러면 내 개인의 구체적인 결단이에요. 이건 순간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논 그러면 시간하고 상관없이 추상적으로 늘 존재하는 거예요. 이론적인 가능성이라는 말을 쓸 때는 실존 먼저 그런 거니까 인간에 대한 철학적인 연구 그런 거죠. 근데 인간에 대한 철학적인 연구와 성서의 이야기를 조화시키는 것이 실존 먼저 성서 이해고 실존적 이해다 그러면 성경을 내가 믿을 건지 말 건지 내가 결정하는 건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죠. 실존 먼저 이해는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실존적은 내가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건 내가 결단, 선택할 때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에 대한 실존론적 이해, 실존주의 철학과 성서와의 대화, 이것이 불투만의 평생 한 작업이에요. 그럼 불투만은 왜 이런 작업을 했느냐? 불투만이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 성서 그 자체가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화를 벗긴다라는 게 불투만이 실존적인 작업인데, 실존론적인 작업인데, 그럼 신화의 성격이 뭐냐? 크게 두 가지로 달라요. 언어의 독특한 양식으로서의 신화, 세계관으로서의 신화, 두 개의 다른 신화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물론 신화라는 거는 신 이야기죠. 인간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경험하는 이야기를 어떤 경우가 되면 신들을 빙자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특별히 시작과 끝에 대한 이야기. 자기보다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파워를 경험해. 지금도 그러거든요. 둘이 만나는데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전생의 인연이라 그게 승화적인 방법이에요. 무전생의 지네들이 버스판에 가서 만나놓고 지네들이 만나놓고 너무 황홀하게 들어오면 전생의 인연이라 그래요. 그 반대로 부부는 뭐 악연이다. 내가 고를 때는 아닌데 왜 이러니? 그건 다 어딘가 승화적인 말이거든요. 내 파워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신앙은 지금도 쓴다고요. 그래서 언어의 양세,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을 한 건데 그거를 설명할 때 시작, 끝, 다 위에 있는 신의 역사하고 다 밑에 있는 사탄의 역사, 그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설명할 때는 공간적으로, 그 슈퍼파워에서 공간적으로 설명할 때는 옛날 사람들은 신을 빙자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신하가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늘의 신들이 뭐 왔다 갔다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역사 속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시리어스하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책에 들을 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신화의 개념은 하늘, 지상, 지하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요 위에는 하나님이 살고 요 밑에는 사탄이 살고 지금 우리가 요를 가죠. 지금 여기에 살고 가끔씩 사탄도 오고 하나님도 천사를 통해서 방문하고 여기에는 사람만 살면 참 좋은데 사람들이 가끔씩 천사와 악마의 유혹을 받아 여기는 조금 복잡한 동네, 여기는 시끄러운 동네. 그래서 이 위, 지상, 지하 이런 3층의 세계관으로 성서는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어 양식으로서의 세계관은 재해석의 대상이에요. 따라서 탈신화화라는 말은 사실은 요기에는 해당하지만 요요 세계관에는 언어 양식으로서의 세계 신화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그 말이 좀 잘못됐다. 야스퍼스 같은 철학자는 재신화화,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신화를 써야지 어떻게 신화 없이 웃기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80이 됐든지 뭐 60이 됐든지 한갑잔치를 하면서 선조선녀를 쫙 모아놓고 여러분이 새로운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뭐 전쟁의 인연이든지 뭐 우리가 여기 올 때 하나님 같은지 뭐 신들의 이야기, 20세기 말고 21세기처럼 뭐 그런 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특별히 시작과 끝을 얘기할 때는 그래요. 이 창세기와 동말을 얘기할 때는 그 자기가 한 줄 아는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신화를 도입한다. 옷을 벗는다, 갈아입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틀어서 실존론적 이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이데거가 했던 실존론적 이해의 핵심은 authentic existence와 inauthentic existence는 진정한 실존과 비본래적인 실존, 본래적인 실존과 비본래적인 실존, 그런 단어로 하이데거의 이론을 압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그치고 다음 시간에 몰트만 할 때 설명을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